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된 이유이다. 그리고 이 욕심이 잉태하면, 다시 말해서 착상되면 우리 내면에 죄를 낳고, 이 욕심이 실행된 상태, 착상된 욕심이 어떤 모습을 더해가면 이제 출산에 이르게 되면 죄를 낳고 나아진 이 죄가 크게 자라도록 계속적인 환경적 어떤 조건이 되면 끝내는 사망에 이른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 요약입니다.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인데, 이 욕심이 착상이 되고 이 욕심이 출산 과정을 거치고 그게 이제 죄인데, 그 죄를 체크하지 아니하고 통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 힘을 발휘하도록 허용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오늘은 이 욕심이라는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뭐랄까요,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 거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을 때 이 욕심은, 이 에피두미아라는 단어는요, 그냥 욕망, 욕심, desire라고 번역하면 가장 좋은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써있지만 신약 성경에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함께 하실 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했을 때, 이 에피두미아라는 동사가 명사의 형태로 강조해서 사용돼요. 이때 내가 정말 이것을 갈망했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합니다. 에피두미아가 여기에 주님께 적용되었을 때 이게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적인 수천 년간 이어져온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열망이 이 저녁 시간에 주의 제자들과 함께 표현되기를 원했구나. 여기에 전혀 어두운 부분이 없습니다. 이 욕망 자체는. 그래서 에피두미아라는 이 말은, 욕망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다시 말해서 취하면 해악이 되는,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먹이를 원하는 것, 정상적인 욕망이에요. 그런데 오늘따라 뭔가가 움직이는데 이상한 형태를 취하고 안에 낚시 바늘을 숨기고 뭔가 움직이고 내가 먹는 먹이 형태인데 이상한 형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것은, 그 먹이까지 원하는 것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라고 했을 때 이 끌려는 안전한 장소에서 바깥으로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Draw out of the right place, right position. 걸려서 바위 밑에 머물고 있는 물고기가 먹이로 보이는 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 구멍 속에 숨어있던 쥐가 취재가 달려있는 어떤 모습만 보고 자기 구멍에서 살금살금 접근하는 것, 그것이 걸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은요, 헬라어 단어가 사냥과 낚시에 쓰이는 용어예요. 이거 딱 보면 아, 사냥, 낚시. 미혹된다는 것은 미끼로 놓은 덫, 미끼로 놓은 낚시에 걸리다, 미끼를 덥석 물다 이런 뜻입니다. 욕망이, 어떤 디자이가 있었는데 그 욕망을 채울 미끼를 보고 밖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것을 덥석 물었다 이런 뜻이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욕망, 다시 말해 욕심의 작용인데 어떤 방식으로 욕망을 채우는지를 내가 성찰하면 뭔가 승리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현금이 가득한 지갑이 뒷좌석, 자기가 앉은 곳에 아마도 앞에 손님이 잘못 두고 내린 것 같아요. 그것을 보았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이 궁해요. 그럼 그것을 택시 기사 몰래 이렇게 자리를 옮기면서 이렇게 주문이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 부족이 없는 사람은 아저씨 여기 누가 지갑 두고 내린 모양이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욕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나 대상을 보는 그 사람의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게 조금 진행하기 전에 왜 마귀는 주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 실패했을까? 여기에 아주 큰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비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하나의 놀라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마귀는 왜 우리 주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러한 징이, 영적 특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동일하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진짜 힘들어져요. 요한복음 14장 40절에는,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ruler of the world,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는, 이 세상의 임금, 마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헬라어로는 kai en emoi, uk ekhe uden, emoi, en emoi, 내 안에,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아무것도,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는 마귀 그가 가지고 있지 않다 아무것도. 그래서 이 영어 번역본을 대해서 제가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He has nothing in me, NASB. 그는 내 안에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마귀입니다. He has no claim on me. 마운스 번역본은 claim 할 것이 없다. NET에는 He has no power over me. 그는 힘을 발휘할 만한 것, 나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만한 것 가지고 있지 않다? He has nothing to do with me. NET에는 나와 관여할 것이 없고, Voice 성경에는 He has no part in me. 일정 부분도 내게서 발견할 수 없다, 마귀가. 근데 가장 이 의미를 잘 밝혀놓은 것은 확장판입니다. Amplified Bible입니다. No power over me, no anything that he can use against me.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내 안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10대 청소년, 소년이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이 아이에게는 친구가 최신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막 자랑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없는 기능이 새로 친구가 산 그에는 너무 많아.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는 어떤 욕망의 에피두미아의 기준이 서서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을 이만큼 모았는데 엄마에게 교재 산다고 하고 얼마를 해서 3개월 뒤에 사 마라. 이렇게. 근데 이 10대 소년 이 아이에게 진짜 50대 사람은 눈이 번쩍 뜰 만한 고급 부동산 정보가 주어졌어요. 이게 흥분 안 해요. 어떤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빌 게이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현재 세계 2등 부자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순자산이 96 빌리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8조 원 정도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루에 한 시간만 일해 주시면 그러니까 5일 근무하면은 한 달에 20시간 아니겠습니까? 한 시간만 일해 주시면 만불페이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의 지금 천만 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해요, 그에게. 근데 빌 게이츠 지금 63세입니다. 그 사람에게 건강과 관련된 개런티하는 무언가는 그의 욕망의 어떤 조그만 내관을 터치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돈은 전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모아도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움직이는 어떤 곳에 그것을 제한하면 달라져요. 주 예수를 굴복시키기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3살짜리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 이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3살짜리 아이에게 우리가 갖기 원하는 그의 모든 것 있잖아요. 집, 차, 외모, 체면, 학력, 비교의식 이런 거 이 3살짜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금 그분의 어떤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그분 안에서 멋추하게 성장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실은 마귀가 나를 흔들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한 구절을 적용해 보자고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영적 승리를 얻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욕망 조절과 정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욕망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하는 건지, 이 욕망을 어떤 욕망을 가질 것인지, 이 욕망을 가진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수준만큼 가질 것인지를 내가 만약에 마음에 정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환경이 변한 게 없는데 행복감이 있고 작은 것도 감사가 생겨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6장 6절부터 8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때 경건을 신앙생활이라고 바꿔주십시오.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일단 선언을 해요. 만족할 수가 있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마음 작용을 다스리고 상관없이 자족하는 마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의 신앙생활, 그 사람 엄청나게 큰 진보가 있고 유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죽으면서 젊어지고 갈 것처럼 불필요하게 싸우려는 그러한 경향, 그런 것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앞에 있는 자족하는 마음의 기본이 뭐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자족하는 마음의 기준을 얘기로 삼아봐라. 이거는 물론 1세기 기준한 디모데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음식과 옷이 있다는 것을 만족의 기준으로 일단 삼아라. 그때부터는 전부 다가 감사예요. 기준을 극도로 낮추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반면에 9절 10절에는요 이 기준을 확 높인 사람이 있습니다. 욕망의 기준을 올렸어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10절에는 뭐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기준을 올렸어요. 기대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기도 하고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을 가지기도 하고, 만약에 이들이 미리 욕망을 조절해 놓았다면 이러한 시험이나 올무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탐내는 대신에 있는 것으로 만족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슬픔이 없었을까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 성공 관련해서 이런 것을 한번 본문의 말씀을 여기에 한번 적용시켜 봅니다. 목회 성공 관련해서 욕망의 모습을 조정하면 달라집니다. 갈망하는 것을 조정하면 달라집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선교지에서도 여기서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차는 것이 좋아요. 안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내 기준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기준을 정리하면 어떤 목회자 A, B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A라는 목회자는 사람이 많이 모여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교회가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시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라고 5년 중에 목회 철학을 정했습니다. B라는 목회자는 내가 약물의 본이 되겠다. 제자를 재생산하는 교회 만들겠다. 사이즈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했다고 합시다. 목회 사역 간력, 욕망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이 다르고 내 마음에 생기는 행복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A 목회자의 경우에 사람이 많이 모여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교회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공식이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 원했으니까. 그것이 나의 갈망이고 원하는 것이니까. 빛과 소금이 되는 부분에는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많이 모을 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큰 규모의 재정 유지가 필요하고 그에게 헌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업장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하지 않고 그에게 헌금을 가져와도 믿음이 큰 사람으로 인정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버렸는지 상관이 없어요. 큰 11조, 큰 믿음 이렇게. 그렇지 아니한 우나 아주 미미하게 어찌 보면 교회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목회자의 시각이 또 달라지겠죠. 왜? 내가 욕망 자체를 그렇게 기준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어떠한 차원의 갈망을 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요? 성령님께서 이 욕망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을 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조금 더 영원하고 멀리 보는 것으로 재조정하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갈망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이 변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는 갈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갈망이. 그 에피드미아 자체는 틀린 게 아니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도 바울처럼 저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추구했단 말이에요. 강렬하게 욕망을 가지고 달려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조건에 만족하되 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허물어진 대를 수축하는 도구가 되는 그러한 열망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크게 갈망하고 이것에 대해서 강렬함이 더해가다 부작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를 조정하는 것, 시간을 들여서 목표 조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조정하는 것, 그랬을 때 행복감이 달라지고 삶의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욕망을 조절하는 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과정에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복락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사도바 우리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선적 족한 줄로 아는 이 베이스라인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